예, 제 168회 구조론 열린 방송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곡지는 천재 박근혜. 와. 이, 옛날부터 천재설과 박, 이, 바보설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천재설이 한번 나타났어요. 이건 근데 박근혜 천재설은 아직 아무도 주장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가 단순히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 아니고 이 박정희 시절부터 다 연결된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김재규도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박근혜가 있었다는 걸 몰랐고 착각한 거죠. 아직도 언론이라든가 대부분 국민들 다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제 희망 계획이라는 이 친위 쿠데타 계획이 들통났죠.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계엄령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걔들이 계엄령을 하려고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걸 업데이트한 거라고요. 촛불 때. 정확한 건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일순간 갑자기 이게 참수작전부터 시작해서 통일대방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박근혜가 얼떨결에 통일대박 저거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빅피처 아래에서 빅피처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아, 이 최순실이 지어낸 얘기다. 최순실이 미쳐가지고 박근혜에게 아부하려고 지어낸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그런 과대망상에 여기 뭐 희망계획 뭐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 최순실이 개소를 했는데 거기서 쿠데타 계획 뭐 친위 쿠데타 하고 뭐 군대 동원하고 뭐 계엄령 선포하고 뭐 심지어 그 김정남을 한국으로 망명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수수께끼는 다 풀렸어.
이제 풀렸어 이제.
이게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최태민이 왜 박근혜에게 접근했는가 여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최태민은 이제 영세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건 아니에요. 영세교라는 종교는 없어. 그냥 한 다섯 명 정도 되는 무당 모임이었어. 그러니까 영세교가 아니고 영세계 자기가 직사라는 거 직사. 영세계란 세계가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온 직사라는 거죠. 그래서 신도를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돼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이 사이비 종교를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앞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김재규가 저 새끼 뭐야 해가지고 조사해 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양반이 박정희하고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박정희하고 연결돼가지고 김재규 몰래 박정희하고 접선해서 내가 기독교를 접수해 주겠다. 이렇게 야심만만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최태민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제 박정희 아이디어가 아닌가. 박정희가 기독교가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접수할 수 없을까. 그럼 제가 오늘부터 목사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무당하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이제 최태민이 목사 안수를 그때 돈으로 10만 원 주고 갑자기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구국 십자가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김재규가 조사해서 폭로하니까 박정희가 김재규를 쳐버린 거죠.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최태민 두목이었는데 박근혜가 두목이 되고 최태민은 부두목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CIA나 이런 거는 최태민이 박근혜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가 최태민을 지배한 것 같아요. 그 최태민이 아니 박근혜 약간 신기가 있어. 그래서 최태민이 이런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큰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태민이 전재산을 가지고 박근혜한테 올인한 거죠. 빈당 쳐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최태민을 조사한 게 이 양반이 뒷구멍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벼슬을 막 사고 팔고 할 정도로 권세가 있었어요. 옛날 뭐 고려 말의 신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최태민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최태민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을 거라는 건 좀 거짓말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몇 조 원 있다 없어.
그래도 보면 정유라가 아직까지도 먹고 살고 있는 게 그 돈이 아직까지도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가 유치원하고 장사 먹고 살 만큼
지가 번
그 집안 자체가 밥은 먹는 집안이야.
아, 그 똑똑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꽁쳐놓은 돈도 있을 거고 덩치는 아니지. 아니 그 당시에 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사업체 있는 사람 다 떼돈 벌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당시 그냥 돈 쓸 데 없어 부동산 사놓으면 100배로 오르거든.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방랑하고 돌아다닐 때 어떤 전두환 꼬붕 한 명이 아 씨발 난 거지라서 전두환 밑에서 했는데 땅 10만 평밖에 없네 이러는 거야. 거기가 수원이거든요.
그런 그치? 사람 만났다고요?
그렇죠. 아 씨발 나는 전두환 밑에 개고생하고 땅 10만 평밖에 얻은 게 없어요.
수원.
그게 수원이야 그게. 동탄 거기야.
동탄.
동탄. 그 수원하고 병점 사이거든요.
와 그럼 병점 거기가 병점인데. 아.
수원하고 병점 사이인데 그 몇 휴일날 병점에 놀러 가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전두환 밑에서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거지같이 빌빌거리는 것도 10만 평 정도로 챙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이씨 봤더니 거지라 10만 평이네 뭐 이런 거야.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지금 몇 조원 된다고. 몇 조원 정도가 아니야. 와, 알 수 없죠. 그 팔아먹은지 아직 갖고 있는지. 하여튼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상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가 아니고 만약 최순실이나 그 박근혜의 다른 측근이 이런 개소를 했다면 바로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부하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리더는 그걸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 보거든요. 그럼 다 그 어떤 미친 새끼야 그런 개소리 하냐 그런다고.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참수작전으로 김정을 죽이고 김정남을 한국으로 망명시켜서 북한에 보내서 북한 대통령으로 삼고 이때 이제 북한군이 독려할 것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그 비상계엄을 이용해서 남북한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지. 와,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히틀러 정도의 망상장애 환자만 할 수 있는 생각이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 절대 생각할 수 없어. 그런데 또라이들이 워낙 그 엄청난 생각을 하면 주변 참모들이 다 감동해서 박수치고 야 이거 말 된다 이런 개소리 한다고. 그래서 천재들은 천재가 자칭 천재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야 돼.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에이, 그런 생각 나도 할 수 있지 이런다고. 미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아, 좀 쉽게 있는 게 아니라 뭐들 지구촌 뭐들 만들겠다고 막 그렇게 수상 사람인데
네. 조심하세요. 다들
나도 내가 생각해 좀 수상하네.
자칭은 안 쳐주고
하여튼 이, 아, 자칭 안 쳐주고. 이런 개소리를 그 투목이 하면 부하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라는 거지. 보통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한 대 맞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대단한 개소리는 박근혜가 본인의 입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물론 그걸 구체화한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겠지만 통일 대통령 같은 이런 택도 없는 개소리는 박근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최순실이 아부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야.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렇죠.
그래 거기 사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동료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제 납득이 됐던 게 뭐냐면 그게 절대로 최순실 아이디어는 아닐 것 같은 게 북한하고 연동된 어떤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이제 박정희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최태민 때부터 김종필이 둘이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뭐 수탁수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최태민하고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야. 최태민. 아, 근혜님은 영혜님은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맞네, 맞아, 바로 그거야. 최태민 아이디어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는 약간 신기가 있어야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아, 택도 없다 싶으면 아예 말을 안 꺼낸다고요. 뭔가 있어. 내가 볼 때 이 내림굿을 받았으면 만신이 됐을 사람이야.
만신이?
무당 중에 그 우두머리 무당을 만신이라고 그러잖아.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남한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널널하게 드라마나 보고 있는 거 보면 다음 플랜이 없어서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제 플랜이 없는 사람이 이 과대망상을 한다고 보통. 지도자 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이 비현실적인 계획을 내놔요. 현실적인 계획을 내놓으면 당장 그 착수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계획을 내놓으면 부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추진을 안 해. 그러면 계속 이제 체면을 세우고 아, 나는 지금 이제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실무는 너희들이 해. 자기는 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가 넘어가도 안 나오는 거야.
대통령 내가 통일 대박 그 말 했잖아.
그렇죠.
그럼 뭔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태민 때부터 70년대부터 이 구상해온 박근혜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뭐 이건 제 추측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박근혜가 그 주변을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거예요. 최순실의 똑똑하신 노릇을 한 것도 맞지만 그건 실무적인 거고 좀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가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도네님이 라즈니시 효과라고 했는데 그렇죠. 저도 이 다큐를 본 입장에서 네.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라즈니시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도자는 라즈니시가 맞는데 실무를 챙긴 거는 그 밑에 그 여자.
그렇죠. 네. 시위라는 걸 하는 그 여자가 다 했는데 네. 근데 그 여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여자는 그 라즈니시의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다 현실의 실천에 옮겨버린 거야. 그것도 라즈니시가 이만큼 시키면 이만큼 해버리는 거야.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만 라즈니시를 접견할 수 있고 오늘 라즈니시님을 내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이걸 또 부하들에게 해줘. 그 라즈니시 말을 통역해서 그게 자기 얘기를 약간 섞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권력을 자기가 휘두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신격화를 했네요.
그렇죠.
라즈니시를.
그러니까 라즈니시는 자기가 이제 꼴통이라는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도들하고 직접 대화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즈니시가 개소리를 하면 그걸 시라가 개소리 중에 약간 말 되는 얘기만 이게 다시 부하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를 말미에 보면은 라즈니시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 와 과연 초딩이었군요. 말투가 완전 초딩이야. 제가 저랬어요. 진짜 거의
어린애 같이 말해요.
완전 초딩이었던 거야. 까보니까.
그렇죠. 초딩이기 때문에 망상은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무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못해요. 박근혜는 현실적인 얘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박근혜가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라즈니시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집단 체면술을 걸린 거예요. 다음은 유시민의 가능성. 이 유시민을 제가 최근에 뭐 특별히 유심을 좋게 봐서 띄워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대권 주자가 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낙연, 조국, 유시민 이 3자 대결 구도로 다음 1년을 미뤄보자 이런 거죠. 하여튼 그 사이토 다카시가라는 사람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 뭐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다 3류처세술 책 쓰는 사람, 대중들에게 아부하는 사람.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50살부터는 자존심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또 뭐지 꿈도 버리고
다 버렸지
자기 건 그렇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기 생존만 하자
그렇죠
숨만 쉬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이가 50되면 인생의 어떤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공격 모드에서 방어 모드로 그러니까 뭔가 내 위에 어떤 놈이 잘난 놈이냐 그 녀석을 한번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 찾아보니까 잘난 놈도 없더라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때 잘 나가는 사람이 강준만, 뭐 진중권, 홍세화, 뭐 김정남, 노혜경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안 해 해가지고 뭐 김규황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한 10여 명 정도를 제가 체크해봤는데 알고 보니 다 바보인 거야. 특히 강준만 진짜 덩신이더라고. 와 그렇게 멍청인 줄 몰랐어. 난 처음에는 강준만이란 우리나라의 좀 천재적인 그 지도자급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책도 잘 쓰고 그리고 뭐 그때 그 인물과 사상인가 그런 잡지도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좀 생각이 열려 있구나 했는데 한꺼풀 싹 벗기고 보니까 완전히 또라이야.
그런 또라이가 어떻게 책도 잘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받쳐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좀 떠버리니까 떠버리면 이제 과대망상에 빠지지 박근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떠버리면 이제 어린애 같은 유치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 밑에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내가 좀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진정의 생각을 말해요. 근데 좀 떠버리면 이제 자기 진정 무시하고 진짜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는 거야. 라즈니시처럼 어린애처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지식인 중에 말을 좀 잘한다 싶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진보 진정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근데 순수하게 자기 생각 나오면 이제 완전히 이제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대한민국에는 나보다 똑똑한 놈이 없구나. 뭐 좀 세상 물정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구나 이렇게 내가 좀 이제 먹이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박상진이다.
예를 들면 김어준이라면 자꾸 뭔가 이 음모론 꿈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좀 책임감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김어준은 막 신나서 막 똥꼬가 어떻고 뭐 존나 씨바 그러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김어준은 졸라 씨바 이거 졸업해야 돼.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또 이제는 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고 교통정리하는 거라고요. 신호등처럼 이 차는 가고 저 차는 빼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지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면 그건 아직 인격이 덜 만들어진 도전자 포지션이라고. 그런데 지금 진중권은 아니 유시민은 도전자가 아니죠.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 유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 총리도 내가 볼 총리감이 아니야. 이낙연이 총리자잖아. 그러니까 이낙연처럼 이 오늘도 뭐 야당한테도 이낙연이 말을 잘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유시민이랑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이죽거리다가 욕 먹고 그런다.
깐죽거리.
그렇죠. 말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고 집단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은 유시민 또 이제 60살이 다 돼가니까 뭔가 슬슬 인생관을 바꾸고 이 포지션을 바꾸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치 포기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정치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고 다시 정치로 돌아오되 이제는 조금 이제 파이터가 아니라 중재자 포지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게감이 좀 생겨야겠네요.
다음 곡지는 자한당 또 헛발질. 이번에 박찬주라고 이 공관병 갑질 양반이 진짜 내가 그 나비키 검색해서 읽어보니까 와 또라이라도 이렇게 또라이일 수는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양반 문제는 부인이 더 사고를 많이 쳤죠.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먹여버렸잖아. 와, 홈런 쳐버렸어. 그건 이제 삼천교육대 이야기. 와 이거는 지금 피해자 현재 살아있어요. 이건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 소송 걸어서 이거 벌금 1억 때려야 돼요. 이거는 범죄라고 2차 가해라고. 그 죽은 사람이 500명 가까이 돼요. 삼천교육대 걸려가서.
그렇죠.
이걸 농담처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표정이 말하는 표정이 정말 신념이 차갖고 마치 자기가
근데 이 박찬주와 박찬종 얼굴이 비슷하고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도 비슷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해.
그래서 박찬종 마을입니까?
그렇죠. 그, 근데 이 부인 전성숙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갑질을 많이 했는데 어떤 갑질이냐면 그 부하 병사들에게 손목에다 호출기를 붙여놓고 2층으로 호출해서 근데 2층으로 뛰어오지 않고 걸어왔다고. 다시 내려가 뛰어. 내가 호출했는데 어떻게 걸어올 수가 있냐. 와 이거는 완전히 정신 나갑니다.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 부인들은 착해요. 자기 남편에게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한마디에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럼 자기 남편이 이렇게 출세했으면 제가 볼 때 군인 부인들이 이렇게 악질이 아닌데 왜냐하면 군인들은 다 계급이 있기 때문에 부인도 계급이 있어요. 그럼 부인끼리 그러면 여기 다 부인이 모였다면 대장, 중장, 계급 따라서 부인 나이하고 상관없이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서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고 안 쳐요. 근데 부인이 왜 사고를 쳤을까? 그건 뻔한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남편한테 엿먹이는 거지. 보통 보면 이제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면 강아지를 바로 쳐요. 그냥 남편을 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를 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병을 때리는 이유는 우회적으로 남편을 공격하는 거지. 부부 싸움에 사병이 휘말린 거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뭐가 불만 있으면 사병을 공개하는 거야. 어떤 뭐 희한한 짓을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맞네요. 쭉 읽고 있는데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대장 이 양반한테 박찬주한테 책임을 물을 일이 별로 아니고 부인만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어떤 갑질이죠. 전형적인 갑질이고 문제는. 그때는 이 갑질법이 처벌법이 생기기 전이에요. 최근에 갑질 금지법이 통과됐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 갑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갑질이죠. 그래서 갑질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군인 콘서트에 접수가 될 때 이 사람이 누구다, 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걸 말하는 순간 그걸 고발한 사람 자기 정체가 들통나는 거라고. 그래서 익명으로 다 고발한 거예요. 근데 고발된 사람이 누군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간부라고 써놨지 박찬주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운전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운전병이 아니고 운전관인 거지. 그건 뭐냐 간부가 운전했다는 거지. 그럼 간부가 운전한 차를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투서를 했는데 다 박찬주를 공격한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지. 피해자가 최소 다섯 명 이상인 것 같아요. 엄청 많아. 흉악한 사람, 흉악한 사람.
참 자한당도 제주예요. 이런 사람은. 네.
박찬주 차남의 속옷을 빨래해야 된다 그러고 막. 하여튼 제가 이 옛날에 서울시장 관사대도 가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 뭐 일하러 온 사람을 하인 취급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내가 서울시장 관사에 막 보일러 청소를 하러 갔는데 서울시장이나 부인이나 가족이 와서 그 일 좀 제대로 하시오 그러고 막 잔소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과일을 대접할 수는 있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높은 사람인데 그 아래 사람이라고 함부로 했다가는 바로 그 칼 들어온다고. 굉장히 미친 짓이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 또라이 잘 없는데 이건 천연기념물 또라이야. 와. 하여튼 이런 인간을 공천하겠다 하는 것은 야 대단한 대단한 생각이야. 근데 이 양반 또 인터뷰까지 한 거예요. 그 왜 했을까? 그러니까 황교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황교안이 공천을 하고 싶어서 공천할 근거를 네가 만들어 와라. 지금 다 반대하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가 여론을 돌려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킨 거네.
그렇죠. 안 그럼 왜 했겠냐고. 근데 더 홈런을 쳐버린 거야. 환장해, 환장해. 네. 다음 곡지는 아베 문재인 11분 회담. 이 뭐 문재인이 먼저 이 아베한테 인사를 했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문재인이 먼저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묵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사람이 먼저 물건값을 물어보는 거지. 파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와서 그것이 3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먼저 얘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도쿄올림픽 앞두고 일본이 언제 한 번은 한국에 양보해야 돼요. 한국에서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일본이 양보할 기회를 한국이 주고 한국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남북관계도 그래요. 북한이 양보해야 이게 풀리거든요. 그럼 남한이 먼저 북한이 양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 북한 니들이 알아서 분위기 조성하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들이 양보하는데 장군 멍군으로 가도 이쪽에 한번 이쪽에 주고받고 가는데 마지막에 이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북한이 해야 된다면 그 앞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우리가 막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김정은한테 양보해라고 압박하는 것은 조금 그런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향적으로 나갈 생각이 있다. 전향적인 것은 그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한테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 책임이 한국과 일본에 있다고 확인하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 상태로 뭉개는 게 내가 봤을 때 현재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냐. 일본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일본 정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아베한테 뭐 사과받는 건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 일본의 정권 교체가 정답이라는 거죠. 일본이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는 이 상태에서 동결시켜야 돼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방법이고 이미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을 지들이 엎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정 간섭이죠. 근데 우리가 일본 기업에게 돈을 강제로 이게 막 뜯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달리를 보내서 막 일본 회사 문짝을 막 뜯어온다거나 이거는 일본 재산을 건드리는 건데 이거는 일본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일본도 합의를 안 해주면 이대로 뭉개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일본 정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럼 그전에 그 할배들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기업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준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온 제서는 아니고 근데 일본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이 안을 안 받으면 이대로 뭉개는 거예요. 이대로 일본 정권 바뀔 때까지 가는 거죠. 그만 해도 우리 쪽에서는 성의를 보인 거예요. 우리 쪽은 일단 안을 내놨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일단 일본이 그래 좋다 하고 한국에 돈을 줘도 골치 아파요. 그럼 일본이 이제 돈을 내놨으니까 우리 다 오늘부터 이제 일본 관광을 하러 가야 되냐? 일본 차를 사야 되냐? 이것도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다음 곡지는 큐머의 법칙. 이자 서민 현상. 이거 제가 뭐 프로야구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 약점이 있는 사람이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그 겉은 멀쩡하되 속은 썩은 인간을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허민이나 임원주가 겉은 멀쩡하고 속은 어떻다 이런 얘기 아니고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겉은 멀쩡하고 속이 썩은 인간이 안철수 아니야. 이철이, 금태섭 이런 인간이에요. 사쿠라도.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 자기 프로필 사진을 웃는 활짝 웃는 얼굴로 지금 제가 볼 때 그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아부하는 태도인데 그런 식으로 아부하는 사진을 찍으면 마이너스야. 연예인도 아니고 뭐 활짝 웃는 사진으로 그건 재수 없죠. 기생오라비같이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얼굴마담형 인물이 또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인간을 잘 걸러내자 이게 제 그런 취지입니다. 전형적으로 안철수, 이철이, 금태섭 이런 인간들이 얼굴마담형 인간이에요. 옛날에 김한길 그 사람 작가고 얼굴도 잘생겼고 부인도 미인이고 머리도 허옇고 하니까 완전 얼굴마담이잖아.
머리 허얀 거 왜 얼굴마담인데.
아, 특이하잖아. 특이해. 특이하지. 뭔가 튀는 사람이 얼굴마담으로 어울려요. 근데 이제 박찬종도 원래 얼굴마담인데 무균질 자기가 얼굴마담이 아니라고 착각해버린 게 코미디가 시작된 거야. 김동길도 원래 정주영이 얼굴마담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김동길은 아, 내가 정치인이지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야. 얼굴마담 그냥 얼굴만 보이고 있으면 되는데 박근혜도 원래 이명박이 얼굴마담으로 데려왔는데 꼭 욕심을 내가지고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러고 얼굴마담은 얼굴만 내밀고 그걸 끝내야 돼요. 정동영도 얼굴마담인데 대통령 꿈꾸고 다 보면 얼굴마담 정치인이 여당 야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경원도 얼굴마담이고 나경원 화장만 잘하면 되는데 왜 정치를 막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화장만 잘하고 앉아있으면 되잖아. 사진만 잘 찍히면 되는데
그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오버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당한 걸 아니까.
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를 일회용으로 써먹고 버린다 이거지. 흥! 내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어. 반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주를 이거 축구 심판이라고요. 그것도 여성이야. 그런 사람을 왜 야구 단장으로 안 치냐고. 말이 안 되는 거는 축구하는 사람을 갑자기 야구하라고 그거 돌아버리지. 그거는 축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지 사장으로 적격이다. 그래서 얼굴마담 하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잘려가지고 무슨 부사장이 됐다 그러는데 허민 또 그런 식으로 얼굴마담으로 데려온 거야. 근데 허민은 내가 볼 때 호락하락한 그 예간내기가 아니에요. 속이 은큼한 사람이야. 오히려 이장석을 잡아먹으려고 해. 그 지금 허민과 이장석 누가 서로 먹고 먹히냐 이 머리싸움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허민은 이 키움 구단을 인수하려고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이장석도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이용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일회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보통 결과가 안 좋아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도 동교동 입장에서는 노무현을 일회용으로 이용하고 버리자.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정몽준으로 갈아타자. 후단협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자기 결함은 생각 안 하고 일단 결함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서 얼굴마담으로 이용해 먹고 팽 하려는 거죠. 근데 실수로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그게 더 큰 문제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바보를 데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서로 싸워. 서로 막 이전투구하고 서로 죽이네 사네 그런다고. 근데 괜찮은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 그건 더 감당이 안 돼서 더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느 쪽이든 다 안 좋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영입해서 그 잘 된다. 이렇게 환상이 환상. 근데 삼국지가 바로 그렇게 써놨거든요. 삼국지 소설 보면 멍청한 유비가 똑똑한 제갈량을 영입해서 잘 됐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유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비는 그 시대에